먼저 저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 설교의 아이디어가 2015년 성서왕국에서 공연되었던 백정 박성춘 장로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스를 약간 빌려왔음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유튜브에서 백정 박성춘 장로라고 검색하시면 뭐 공연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전에 보신 영상은 세 명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좀 극화시켜서 이렇게 꾸며보았습니다. 교회 재직들의 자녀로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소문에 소문을 통해서 아, 참그 친구 신앙생활 잘하고 있더라. 그 친구 교회 열심히 다니더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반면에 재직의 자녀가 아닌 이제 새 친구로 정착해서 교회의 주춧돌로 성장하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는 성도님들이 들을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꾸며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극화된, 미화된 이 친구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뭐 악기를 배운다고 먹을 것 때문에 또는 뭐 친구 사귀러 이렇게 왔다가 예수 믿는 이 친구들처럼 우리도 처음부터 내가 의의 길을 가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예수 믿은 사람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소하게만 보이는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에 오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장하는 공간이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교회라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오늘 교회라는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먼저 나눌 이야기는 한국 초기 교회의 미담입니다. 백정 박성춘 장로님의 이야기인데요. 저도 조선시대에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일단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조선시대 당시에 백정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짐승 취급을 받았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을지라도 귀하 집에 살면 안 되고요. 뭐 도포를 두르거나 갓을 쓰거나 혹은 상투를 트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물며 노비에게나 혹은 어린아이에게조차도 존댓말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평민보다 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야만 했죠. 오늘 소개할 박성춘 장로님은 본래 백정 출신입니다. 어찌다 태어나고 보니까 조선시대였고 자신의 아버지가 백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박성춘 장로님께서 어느 정도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 자녀만큼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소문에 소문을 거듭한 끝에 곤당골 교회에 있는 예수학당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적어도 예수학당에서만큼은 천민과 양반의 계급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 곤당골 교회에 사는 예수학당에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를 그 예수학당에서 기르고 기를 무렵에 갑자기 청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전쟁통에 콜레라가 전국에 퍼지게 되는데요. 이 백정 박성춘 장로님은 이 콜레라로 인해서 죽을 위험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백정과 같은 짐승과 같은 그런 목숨, 어차피 죽겠다라고 목숨을 포기했을 무렵 이 곤당골 교회에 사무엘 무어 목사님께서 황실의 주치의였던 에비슨 선교사님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에비슨 선교사님은 고종 황제를 실제로 주치하셨던 분인데요. 이분께서 이 백정 박성춘 장로님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백정 박성춘 장로님은 자신이 왕과 똑같은 대접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는 것에 너무 감격합니다. 그러자 에비슨 선교사님도 그리고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백정과 양반이 없습니다. 우리는 동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박성춘 장로님은 그런 가르침이라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백정과 양반이 동등한 사람이라는 가르침이라면 저도 믿고 싶습니다라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점점 받게 되었고요. 세례를 받게 되었고 드디어 곤당골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곤당골 교회에 등록하면서부터 사단이 발생했습니다. 곤당골 교회에 이제 지체 높으신 양반 어르신들이 드디어 불만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민까지는 봐주겠습니다, 선교사님. 백정은 안 됩니다.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오셔서 저희 한국의 문화를 너무 모르십니다. 백정은 교회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 박성춘 장로님께서 아니 저는 생명까지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홀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님께서 아닙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양반들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들을 잘못 가르친 저의 잘못입니다. 라면서 이 박성춘 장로님께 계속 교회에 나와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정이 나오는 꼴을 못 보는 장로님들은 이 곤당골 교회에서 분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문사골 교회라는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백정 박성춘은 이로 인해 지나친 괴로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입은 은혜를 자신의 친구 백정들에게 주변에 있는 천민들에게 노비들에게 하나하나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왕실의 주치인 그 사람에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백정도 양반도 동일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홍문사골 교회로 모든 양반이 떠나간 이 남은 곤당골 교회에 온갖 백정들과 천민들과 평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점점 날이 갈수록 곤당골 교회는 생명력을 띠고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홍문사골 교회에는 생명력이 사라지고 납니다. 그리고는 이 두 교회가 3년 만에 다시 병합하게 됩니다. 양반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 돌아온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가 오늘날에 있는 숭동교회라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큰 거인이신 깡패 김익두 목사님께서 한때 담임하셨던 교회죠. 어쨌든 이 합쳐진 교회에서 박성춘 장로님은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장로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비슨 선교사 그리고 사무엘 무어 선교사와 함께 이 복음이 이 조선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을 하다가 백정이 인간 취급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선교사님의 지원 아래 이 백정이었던 박성춘 장로님은 사람들 앞에서 백정도 인간 대접을 해달라며 설교를 강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황실은 그리고 조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백정도 여러분의 자유의지만 있다면 백정에서 해방시켜주겠습니다. 일반 평민이 되도록 하여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법령이 시행되고요. 박성춘 장로님은 드디어 평민이 되어서 이제 갓도 쓰게 되고 이제 도포도 두르게 되고 기와집도 사게 됩니다. 이 박성춘 장로님이 처음에 곤당골의 예수학당에 보냈던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박서양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드라마 재중원에 나왔던 그 백정 출신의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의과대학 교수로서 그리고 황실 주치의로서 활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과 의학을 가르치는 일선의 교사로서도 활약하게 됩니다. 재중원이라는 그 세브란스 병원의 그런 시초가 되는 곳에서 아주 큰 역할을 맡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교수질, 선생질을 하는 걸 보고 백정한테 내가 뭘 배우냐라고 힐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묵묵히 내게 흐르고 있는 백정의 피를 보지 말고 내게 흐르고 있는 서양에서 내려온 과학의 피를 보고 과학의 피를 배우시오 라면서 겸허히 그 꾸중과 그 힐난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사료에 의하면 이 박서양 그 의사 선생님께서는 한일 합방 이후에 만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차리고 그리고 이제 병원을 차리고 그 안에서 한국의 조선의 독립운동을 많이 도왔다고 합니다. 더 이어서 결국에는 그 조선 독립군의 이제 병을 치료해주는 군의관으로도 근무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 무어 선교사 그 선교사의 복음에 대한 삶의 헌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헌신이 한 가정 한 사람을 바꾸어 놓았고요. 그 한 가정 은혜를 입은 한 가정이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 전달해주는 내용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선교사가 보여주었던 담담한 그 복음의 실천은 박성춘이라는 사람을 바꿔놓았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하나님 나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무능한 것일까요? 왜 이렇게 부실한 것일까요? 왜 이렇게 욕과 지탄만 얻어먹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가 상실한 이 능력이 삶으로 담담히 보여주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에 대한 교리, 복음에 대한 해설, 복음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성, 논리, 그리고 방법론들은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음을 사람을 향해서 꾸준히 사랑의 실천으로서 보여주는 사람은 너무나 드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복음에 대한 구호로 복음의 실천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홀로 복음을 살고 있다며 스스로 위안하게 됩니다. 복음에 대해 멋들어진 설명을 하고 나서 내가 복음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인 양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우리 한국교회의 초기 역사에 있는 이 박성춘 장로님의 이야기,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끝끝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말을 걸어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복음의 실천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유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중등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고등부 그리고 청년부까지는 어느 정도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판적인 사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에서 좀 복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렇게 소위 거짓말을 하면 이 친구들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설교를 대단히 멋있는 척 이렇게 하면 이 친구들 알아차립니다. 아, 전도사님이 멋있는 척 하는구나. 전도사님이 뻥을 치는구나. 다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척 하면 아이고 저 전도사님 참 힘들게 사시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과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 친구들이 그런 비판적인 사고 능력만 없다면 조금 복음에 대한, 성경에 대한 멋들어진 지식을 가지고 이 친구들을 저는 요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 아쉽게도 비판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저거 거짓말이네. 저거 그냥 멋있는 말 하는 거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에게 들어야 할 무기는 멋들어진 어떤 성경의 이야기, 멋들어진 논리, 혹은 과장된 간증의 이야기가 아니라 담담하고 진실된 복음에 헌신된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마다 참 사역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막 이렇게 영상에 나온 그 세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때쯤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저도 딱 그때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 시기에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왔습니다. 교회에 여자 있다. 교회에 오면 교회 예배 끝나고 축구한다더라.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왔다가 어느덧 전도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 신앙적인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혹시 좋은 멘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좋은 선생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좋은 멘토, 좋은 선생이 있다면 저도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고 저희 교회 학교 고등부 교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살면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꼼꼼히 되짚어봤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그렇게 멘토를 갈구했고 영적 스승을 갈구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저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끝내 없었습니다. 꽤 많은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별로 마음에 차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식적으로는 그래 했지만 이 친구들이 저에게 반응한 것처럼 속으로는 야 구라치지 마 너도 안 그러잖아 다 알면서 왜 그래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 선교단체에 있었습니다. 그 선교단체는 멘토와 멘토 사이에 있는 성경 공부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갖추어진 선교단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선교단체에 있을 때조차 선배들에게 다 거짓말인 거 알면서 왜 그래?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었습니다. 되돌이켜보면 멘토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어떤 비기, 신앙의 비기를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라면서 강력한 어떤 영향을 준 사람이 그렇게 손에 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설교를 해야 됐기에 멘토가 없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두 명의 멘토를 꼽았습니다. 한 분은 우리 교회에서 지하철 한 코스 정도에 떨어져 있는 부정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지훈 전도사님이란 분이십니다. 그분은 제 선교단체에 다니던 시절에 제 간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청년부 전도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나마 저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면 진심이 없어 보일 것 같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름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고등부 여러분. 돌이켜보면 이분들에게 내가 어떤 영향력을 받았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면 저는 이분들에게 탁월한 어떤 지식이나 설교의 방법이나 성경을 보는 것이나 삶을 이렇게 살아라 라는 식의 어떤 탁월한 조언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오랜 시간 막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요. 삶을 터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 두 분이 그나마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저에게 보여주었던 삶의 자세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 살아가는 이 고등부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 같은 청년들도 그렇고 웬만한 성경 지식은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보다 인터넷이 더 성경을 더 잘 압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어떤 그런 간증들보다 더 탁월하고 더 기적적인 간증은 인터넷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찬양보다 더 화려한 찬양도 인터넷에 널려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으로 만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삶입니다. 한 인격의 삶입니다. 제가 멘토로 꼽은 이 두 분은 저에게 딱 이런 자세를 취해 주셨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동우야, 난 네 믿는다. 힘들다고? 그래, 기도해 줄게. 힘드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 문제가 발생했다고? 문제 네가 해결할 수 있잖아. 기다려 줄게. 괜찮다. 내가 간섭 안 할게. 아, 문제 전도사님 믿습니다. 전도사님이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네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난 네 믿고 있다.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두 분은 사실 저와 읽는 책의 종류도 조금 다르고요. 생각도 약간 많이 다르고요. 세대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 두 분이 저와는 다르지만 저를 향해 보여줬던 신뢰의 태도, 믿어주겠다는 그 태도만큼은 저의 삶을 움직였습니다. 제가 실수할 때마다, 제가 부끄러워서 숨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신뢰하고 있는 한두 사람 때문에 저는 다시 숨지 않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실패해서 이 삶을 포기하면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저를 신뢰하고 있는 이 멘토라고 제가 꼽을 수 있는 이 사람들 덕분에 저는 다시 이렇게 전도사로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한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어떤 가르침, 탁월한 어떤 제자 훈련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한 인격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한 것은 신뢰, 믿음, 인내, 기다려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수할 때, 오해를 살 법한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눈물을 흘릴 때, 좌절할 때,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난 널 믿는다, 신뢰한다, 너 정도면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한 사람이 우리들의 신앙과 삶을 성숙시켜주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대대로 믿음이란 교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교리를 강조하다 보니 우리는 이 믿음이란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지만 사람은 믿지 않아요 라는 말을 너무나 자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사람들을 믿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다음 세대 친구들을 믿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지금 저렇게 날라리 같고 문제 있어 보이고 하나님 전혀 믿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 친구들 믿어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탁월한 설교나 어떤 짜릿한 체험에 의해서 사람으로 성숙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꿋꿋이 믿어주고 견디어주고 신뢰해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성숙해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때문에 박성춘 장로님이 장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께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 사람 받으면서 교회가 찢겨나가는 그 고통까지 감내해준 덕택에 박성춘 백정이 장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성장병, 부흥병에 걸려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든 단시간 내에 우리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부으셔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허황된 값싼 은혜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실천하고 있는 믿음으로 이 친구들을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성령을 부어주되 너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 이 친구들을 기다리고 견뎌줄 수 있느냐? 실제로 성경을 보면 성령을 받은 오순절 직후에 5천명, 3천명이 돌아온 그 직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찢으셔서 온 열방으로 흩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성령받은 경험으로 인하여 그 복음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기 원한다면 그 부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실천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하는 다음 세대들을 향한 인내, 기다려줌, 신뢰일 것입니다. 박성춘 장로님 그리고 박사양은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그리고 이 한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이기 이전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꿋꿋이 인내하고 믿고 기다려준 인내의 결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던 친구들 그리고 여기 있는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고 있는 많은 다음 세대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기 이전에 우리가 꿋꿋이 믿고 인내하고 견디어주며 인내의 결실을 맺어야 할 아직 싹 키우지 못한 씨앗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꿋꿋이 믿고 인내하고 기다려준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알곡이 가득 찬 열매가 되고 선물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내가 부족하다면 우리의 성급함과 조급함이 그들을 짓밟아 놓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선물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양정교회라는 구호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저는 새벽 기도 때도 잠시 말한 적이 있지만 저희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는 법은 이 구호를 버리고 어른 세대와 함께 성장하는 노년층과 함께 성장하는 교회로 바꾸는 것이 더 빠른 성장을 위한 경영학적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이라는 구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신 구호이자 또 위탁하여 주신 구호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탁하여 주신 선물하여 주신 구호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의 성장 속도와 부흥 속도가 느려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와 함께 걸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직 아이를 가져보지 않아서 이런 말하기는 굉장히 쑥스럽긴 하지만 아이와 함께 걸으려면 천천히 가야 합니다. 내가 빨리 갈 수 있다고 먼저 가버리면 아이는 넘어지거나 미아가 되어버립니다. 아이와 함께 걷기 위해서는 천천히 가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믿어주어야 합니다. 견뎌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다려주십시오. 믿어주십시오. 인내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실을 꿋꿋한 기도로서 함께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국 초기 교회에 일어났던 사무엘 무어 목사님 그리고 박성춘 장로님의 이야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께서 박성춘 장로님을 꿋꿋이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참된 결실을 맺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양정교회도 다음 세대에 대한 결실을 맺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늦어지는 우리가 조금 기다리고 견뎌주고 인내하는 수고를 곁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인내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견디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내리셔서 인내하고 견뎌내고 버텨서 이들이 자랄 때까지 꿋꿋이 기다려서 인내의 결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